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동쪽에 있는 이제 감람산 늘 저녁 때는 그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때도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죠. 예.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돌 던져서 갈 만큼 그래서 예수님 혼자 거기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 그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잔이 어떠한 잔인지 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를 향해서 가는 건데 예. 그때 그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걸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아직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힌트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드러나게 안 하셨는데 이때부터 드러나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먼저 한 명인데 이게 이상하게 세속이 돼갖고 예, 자기 아들에게 해모누에게 예,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예,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버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는데 요즘하고 마찬가지죠. 예, 그때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 이게 무슨 얘기지? 상상도 못한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 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니 앞서서 가시는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앞서서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 기대로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고 앞서서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 말고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왔던 것 같은데 열두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넘긴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에 이어서 35절로부터 40절까지 읽어보죠. 바로 이어서예요.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 어머니가 또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서 말했다는 거 있죠. 예, 우리가 요청하는 것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죠. 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예수 아시죠? 저들이 뭘 구하려고 그러는지. 예.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 36절, 7절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르면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그 청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무조건 좌우편에만 앉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이게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받는 침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침례는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 물소에 들었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식이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 죽으시고 장사지낸 받았다 부활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그냥 받, 뭔지 모르지만 뭐 좌우편에만 앉게 해주신다 그러면 다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 예수님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걸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루려 오신 분이세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종일관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능력도 표적을 행했지만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병고침과 여러 가지 능력과 뭐 떡 다섯 개를 수천 명 먹이고 그걸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거죠. 그런데도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그리고 나서 이젠 그리스도로 이루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마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붙잡고 그걸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감람산에 올라와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해.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지금 인간이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그걸 넘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죠. 이걸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건데,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겪는 것, 그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걸 구하셨다고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신데 이걸 이 기도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내용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부터 39절. 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한 군데 놔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예,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두 제자들이고 조금 떨어진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을 던져갈 만큼 또 예수님 또 따로 떨어져서 이제 혼자 기도하신 거죠. 내 아버지요. 마가보면은 아빠 아버지요 이랬었어요. 예. 만일 할 맛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걸 땀이 흘러 떨어지는데 이것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예. 정말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결단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오시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예요. 홀로 이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죽음이 자신에게 현실이 되도록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받은 거예요. 네. 여기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걸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주변 상황은 제자들의 마음도 알아요. 이제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도 알아요. 가룟 유다가 벌써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 부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걸 지금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세요. 예수님 혼자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내가 한 거 욕밖에 없는데 과장해서 이렇게 뭐 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열불 납니까? 내가 뭐 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거 갖고 싸우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러냐.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 다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렇지만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당신밖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존재 없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이걸 맡기시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싸움을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죠?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살려달라고 붙잡고 그거 붙잡고 씨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 나 못 겠다. 벌써 새벽이 되는데 나 가야 되겠다.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그 붙잡고 안 놓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그걸 가상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당신 살려달라고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시려고 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넘기면서 그걸 담당하고 십자가에.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씨름하고 이거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기도인 거죠. 네. 그러니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거죠. 그걸 알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큰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다 이겨내신 거죠. 죄가 없으시고 예.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방법은 네.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처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일. 이건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단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이 죄 가운데 눌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루시고 그리고 이 죄와 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죠.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죠. 주님은 이걸 이루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싸움을 싸우셨던 거예요. 홀로 남아서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약간 눈치를 챘죠.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니까 시기해서 그러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보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관료들이 또 세상 머리를 짜내갖고 예, 로마 총독이 예, 엎드릴 수 있는 거 예, 로마 황제를 거스린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왕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근데 빌라도도 알죠. 예. 저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예전에 아수르 시대 때 사라진 나라고 그다음부터는 유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사 제국이나 그다음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일 때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사렛 유대의 왕이라고 쓴 거죠. 예. 그것도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그게 수치고 저주고 죽음인 것처럼 세상은 보였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죠. 이만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 이스라엘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야곱은 그 이시름 속에서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평생 동안 절면서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에 우리들을 위해서 상처 입은 것을 보여주셨죠. 네,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역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자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이렇게 해서 이루신 일. 세상에 보면 그렇게 해서 뭘 이루어? 이거 완전히 망한 거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실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에 내어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이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네. 진짜 이게 놀라운 기도인 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이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도우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셨다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걸 경험하시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아시죠. 이게 유일한 길인 것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그리고 우리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야복강에서 가축들, 종들, 자기 자녀들, 부인들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뭐 건너질 못하고 혼자 남아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했던 야곱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 졸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루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림을 받고도 남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그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이 은혜가 이 믿음으로 이 왕의 다스림 안에서 천국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트레버 형제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이게 더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간증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ernevich and I'm from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four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w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d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 the cross, I believe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Now, even though I'm just a lay 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예. 예, 제보 형제. 예, 그, 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 그냥 뭐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로 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 기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게 어떠한 길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근데 그 씨름을 한밤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저주의 죽음 나가시는데 놀란 거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 그걸 통해서 온 땅에 비추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처럼 졸지라도 내가 또 졸았구나. 아니지, 예수님 깨어서 기도해야지. 예. 우린 옆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건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예.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그렇죠? 우리도 예수만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렇죠? 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